마무리되고 1월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다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매주 중학생들과 리더들과 함께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덕분에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관계 중심으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히며 이것을 기록함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조와 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와서 봉독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이나 온라인 성경을 펴주시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처음 두 구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이름, 직책, 그리고 상황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배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3장 1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구절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려줍니다. 그는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과 여러 구전 전통에 엄격히 순종하는 것으로 유명한 교회 집단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거룩함, 순결, 그리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강조하고 토라의 613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 정통까지도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율법들을 마치 울타리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핵심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행했습니다. 요컨대 바리새인들의 삶은 많은 할 일이 있고 많은 규칙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위선을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칭하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음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를 포함해서 71명의 남자로 구성된 단체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고 성전과 율법, 관습을 모두 책임지는 지도자였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 아니라 산헤드린의 일원이기로 했고 그리고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아주 엘리트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사람이 먼저 니고데모를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할 정도로 그런 큰 지도자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한밤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 4시 15분에 전화가 왔는데 아마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새벽 4시라니 말도 안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새벽 4시에 온 것은 아니지만 밤에 왔다는 것은 그는 잃을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는 당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신분을 맺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 지위, 존경, 영향력까지도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어둠을 은폐해 보신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누나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저는 그 룰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앉아있었고 도망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그냥 숨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어두운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시간은 지났고 그들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바로 저한테 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를 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는 호랑이가 그려진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 얼굴이 야광이었습니다. 야광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숨는 거를 정말 못하는구나. 누굴 속이는 것을 정말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당연히 햇빛이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독자들에게 어둠은 악과 영적인 맹목이나 무지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빛은 하나님 진리, 새 언약에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삶이 얼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외로워도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며 어둠은 결코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밤에 예수님께 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처럼 스승으로 여기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자신과 같은 랍비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였습니다. 거듭남의 신비.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에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아시고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논쟁과 최고의 질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핵심을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진리를 엄숙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거듭남이라는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남, 하늘로부터 거듭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의도하신 것입니다. 거듭남과 위로부터의 거듭남, 이것이 별개의 자격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DNA,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전적 배경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것, 즉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질문에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머리가 멍해져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니고데모의 여러분은 이 말에서 니고데모의 당혹스러움과 니고데모의 헷갈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비꼬는 듯한 어조도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물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기독교 세례 이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끝부분의 대사명에 나오는 세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 또는 요한이 여기에 삽입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세례를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문맥에 맞지 않고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물세례는 복음 위에 덧붙여지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 위에는 어떤 행위도 덧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세례가 신자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며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물 세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물은 육체적 탄생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우 물이 배아 환경액을 말하며 따라서 육체적 탄생, 즉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정받는 해석이고 타당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니고데모 같은 1세기 유대인이 사람의 탄생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세 번째 해석, 물과 성령은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동시에 행하시는 변화. 저는 3절, 또다시 태어났으니 위로부터 태어났으니 5절에 물과 성령, 이 의미가 짝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도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 즉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은 두 번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의 탄생이며 물과 성령은 죄의 정결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동시적인 정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과 성령이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함께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랍비자 이스라엘의 교사였던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새 언약과 예언자 요엘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은 성령께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사역으로 물과 성령을 가장 명확하게 사용한 구절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거듭남과 영의 새롭게함을 바람의 작용에 비유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어에서 바람을 뜻하는 뉴마가 영으로도 번역된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람의 영향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근원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우처럼 바람의 영향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영적인 것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의 비유를 통해 영의 정화와 거듭남을 통해 경험하는 내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의식, 규칙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새롭게 됨과 영적인 재탄생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헨리 아이언사이드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아이언사이드는 성경교사, 설교자, 신학자, 목사이기도 하고 작가인데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설교를 하던 중 당대 유명한 무신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는 특정한 조건 하에 토론을 수락했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두 사람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전에 죄와 타락으로 삶이 망가지고 술과 부도덕의 악순환에 빠져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인생을 내맡겼지만 무신론을 통해 변화된 삶을 겪은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아이언사이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두 명을 데려오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이 말에 무신론자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토론을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진실된 간증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주 몇 주 동안 리처드 목사, 조지 목사,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하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남, 거듭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사례이며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는 더 잘 알아야 한다. 너는 구약도 알고 구약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구절들도 아는 사람이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할 때 너는 그 뜻을 알아야 한다.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민수기 21장에서 성령의 구원 능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40일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 반항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방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고 노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실 미래의 사역을 뱀 형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뱀이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그리고 불같은 시련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진 것은 그곳에서 심판이 행해질 것이며 죄를 위한 희생제물은 제단에서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뱀은 죄를 상징하지만 심판받는 것은 바로 죄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죄, 모든 죄인이 하나로 모인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심판이 그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높이 들린 노뱀이 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하실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스스로 좋아서 어둠에서 살아가던 세상,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 세상을 위한 것이며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크리스마스는 부활절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 높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데려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죄를 깨끗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며 예수님을 죄사함의 용서자이자 예수님을 저의 삶의 인도자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죄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저임금 3.25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죄악의 행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의 뒷부분은 약속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어둠과 빛이라는 주제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선택, 어둠 아니면 빛. 요한복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빛을 보고 본인의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믿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유혹과 욕망이 도처에 있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실제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둠과 빛의 고전적인 싸움이지만 어둠이 빛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에 이끌린 사람들에게 어둠 속의 싸움은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저 스스로 멸망하는 싸움일 뿐입니다. 반대로 빛으로 나와 빛을 사모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긴 대화 후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요한은 그의 전기에서 니고데모를 두 번 더 언급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후 그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밝히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굳건히 섰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겸손한 개인적인 만남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공개적인 변호로 나아갔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걸어온 여정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공개적인 변호를 거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시신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장사 지낼 때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시신을 가져갑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 리트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지하며 마침내 눈에 띄게 된 매우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마을의 화제거리였을 것이고 누가 관련되어 있고 누가 거기 있었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니고데모가 자신이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명성, 지위, 인기, 정치적 권력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추종자들 일반 백성들이 알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이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두각을 나타낸 순간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 위에 이러셨으며 마침내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여 그분과 함께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으로 저는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여정 중 어느 부분에 가장 공감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가가 보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서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헌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아마 그거는 어떤 그룹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면 헌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드러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맘때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고 싶으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변화와 새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서 오지만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된 환경에서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에서 그런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라이프 그룹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윌링더 웹사이트에 성경을 함께 읽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성경사역학교, 윌링던의 성경사역학교도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부도 있고 학생부, 안내팀, 카페 등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고 일어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 사역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저의 죄의 용서자이자 제 삶의 인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깨끗하며 새 생명을 얻었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비슷한 기도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이 기도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빛으로 나아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주님과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생명을 생명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제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실 예정이며 기도팀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묵상 질문 1번. 니고데모의 만남 중 어떤